창세기 66번 메시지 선택된 자.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가장 흥미있는 인물, 즉 야곱의 기록에 왔습니다. 창세기는 9명의 위대한 인물의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5명, 즉 아담, 아벨, 에노스, 에녹, 노아는 5명에 분류된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그들 사이에 어떤 영적인 유대가 있기는 했지만 엄밀히 말해서 아담과 아벨과 에노스와 에녹과 노아는 서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네 사람,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볼 때 생명의 체험에 관한 한 그들의 네 명에 분류된 사람들로 간주되지 않음을 봅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선택을 보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록의 첫 항목은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계시에 따르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하지 않고 그분의 선택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분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후에 우리는 죄사함, 구속, 칭의, 거듭남,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얻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에 있어서 시작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작은 야곱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곱의 기록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요셉을 포함한 야곱이 네 명에 분류된 사람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들은 생명 안에서의 한 온전한 체험의 네 방면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요셉을 포함한 야곱은 각각 생명의 체험의 한 방면을 대표합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야곱은 변화된 생명을 나타내고 요셉은 이 변화된 생명의 통치인 왕의 방면을 대표합니다. 신약의 계시에 따르면 믿는 이들은 첫째로 창세전, 영원 과거에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습니다. 둘째로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예정되었습니다. 이것도 영원 과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 정하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정하심에 따른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우리는 죄사함, 칭의, 거듭남, 온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완전한 아들의 명분뿐 아니라 왕의 직분 안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과정 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왕의 아들들로 태어났고 장래 왕이 되도록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서 왕의 직분을 보지 못합니다. 왕의 직분은 야곱의 한 부분이었던 요셉에게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서 환영받았던 당시에 바로는 분명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사실상 참 통치자는 바로가 아니라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세상은 요셉을 통한 야곱에 의해 지배당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왕들이 되기 위한 변화의 과정 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합당하고 충분하고 온전한 체험은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우리의 왕의 직분까지입니다. 선택은 영원 과거에 이루어졌습니다. 왕의 직분은 영원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왕의 직분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영원 과거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로 영원 미래의 왕이 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영원 과거에 있었던 선택이나 영원 미래에 있을 왕의 직분을 보지 못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아브라함의 기록에는 야곱의 기록에 있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의 시작도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기록에서 우리는 매우 좋은 시작을 보며 충분한 끝도 봅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약탈하는 자인 야곱은 하나님의 왕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이 되었고 더 이상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신약을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이스라엘의 이름이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이름은 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셋째 방면, 야곱의 체험. 아브라함, 이삭, 요셉을 포함한 야곱은 생명의 체험 안에 있는 온전한 연합체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분리된 네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한 사람의 온전한 체험의 네 가지 다른 방면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셋째 방면, 즉 야곱의 방면에 왔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부르심, 믿음으로 의롭게 됨,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생활함,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서 생활함을 봅니다. 우리는 이삭에게서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체험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록에서 볼 수 없는 것, 즉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물려받는 것을 이삭에게서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명의 체험의 다른 방면들을 봅니다. 우리는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다루심을 봅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를 물려받고 은혜를 누리기를 좋아하지만 다름받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야곱에게서 누림의 방면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다루심의 방면을 봅니다. 야곱은 너무 많이 빼앗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항상 그의 위에 있었습니다. 야곱의 빼앗는 것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아, 너는 빼앗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를 다룰 수 있다. 내가 빼앗은 모든 과정에 나의 다룸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다루심이었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이 메시지를 생각하고 있었을 때 나는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싸웠던 것을 보고 웃었습니다. 리브가가 잉태하였고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웠다. 이 싸움은 아마 에서 아닌 야곱이 시작했을 것입니다. 에서의 싸움은 방어였을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야, 너는 내 앞에 나갈 수 없다. 내가 첫째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가 안 된다. 나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다. 내가 먼저 나가야 한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두 아이들이 싸웠으므로 그것을 참을 수 없었던 어머니는 주님께 그것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에서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온 뒤에도 여전히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에게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인 야곱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의 초점은 변화였습니다. 성숙되었을 때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자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로를 포함한 전 세계를 그의 통치하에 두었습니다. 나는 이 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체험에서 한 온전한 연합체를 구성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 이삭, 요셉을 포함한 야곱입니다. 현재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과정 하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왕자들인 이스라엘이 되어 우리의 요셉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선택된 자. 우리는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선택, 선택된 야곱을 봅니다. 당신은 당신이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성경이 나에게 그렇다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안다 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이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의 체험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다는 사실에 의해 그것을 압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50년간 하는 동안 나는 주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수없이 시도해왔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주님, 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진력이 납니다. 나는 도망갑니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도망가려고 시도했지만 나는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어떤 기독교 사역자들은 당신이 주님에게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나는 담대히 당신에게 그분을 떠나라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힘껏 도망하며 그분께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주님,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그만두겠습니다. 당신이 주님께 이렇게 말해도 그분은 너와 나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그것은 너에게 달려있지 않다. 내가 끊는다고 해도 나는 끊지 않는다. 어디로 가려느냐? 애굽으로 가겠느냐? 만일 내가 그곳에 간다면 나는 너를 기다리기 위해 그곳에 가겠다. 내가 그곳에 도착하면 너는 내가 이미 그곳에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덫에 걸렸습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다는 강한 증거입니다. 그의 출생 전에 야곱은 태어나기 전에 심지어 창세전에 선택되었습니다. 야곱과 같은 우리도 태어나기 전에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창조하시기 전인 영원 과거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우리를 아주 보잘것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관심하실 만큼 충분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창세전에 하나님은 영원 과거 때에 우리를 선택하심으로써 우리를 관심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했던 초기에 나는 그리스도인 되기가 매우 쉬울 것 같던 나의 많은 친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실로 인해 매우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주님과 멀리 떨어져서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것 같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단 한 번 복음 집회에 참석한 후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이유도 없이 구원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말썽꾸러기,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빼앗는 자인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그의 장래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야곱의 삶의 시작이요 시초였습니다. 당신이 우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것은 그분의 미리 아심에 따른 것입니다. 나는 미리 아심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영원 과거에 하나님은 그분의 미리 아심에 따라 우리를 택하셨고 예정하셨습니다. 자신의 투쟁에 의한 것이 아닌 야곱은 자기 자신의 투쟁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선택된 것은 우리의 투쟁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좀 어리석었습니다. 물론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가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싸울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에서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에서야, 내가 먼저 나가렴. 누가 먼저 나가든지 상관없이 나는 선택되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빠르고 내가 얼마나 느린가에 상관없다. 내가 선택되었기 때문에 장자권은 나의 것이다. 그러나 야곱은 이 계시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싸웠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닌 로마서 9장 11절은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말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 구절에서 우리는 야곱이 선택된 것이 그 자신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봅니다. 자식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선하거나 악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르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로마서 9장 13절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청년이었었던 때 내가 야곱과 에서의 기록을 보면서 에서가 불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서는 야곱보다 더 낫다. 왜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조물주이시며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의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분에게 달려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투쟁이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하나님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자가 아니라 그분이 창조자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하면서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너는 네가 진흙덩이일 뿐이고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토기장이가 진흙덩어리를 만들고 싶은 어떤 것을 만들 권리를 가지지 못하느냐?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선택된 것이 전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선택은 또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대상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인해 우리가 얼마나 그분께 감사하는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은 또한 그분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관계된 긍휼과 은혜를 이해하기는 약간 어렵습니다. 비록 영원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미리 아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가련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대적 사탄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이 자를 보십시오. 얼마나 가련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사탄아, 너는 내가 나의 긍휼을 베풀 가장 좋은 기회가 이것인 줄 모르느냐? 이런 가련한 사람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나의 긍휼을 베풀 수 있겠느냐? 만일 모든 사람이 완전하여 너희의 표준에 도달한다면 내가 긍휼을 베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탄아, 선택된 이 사람이 바로 나의 긍휼을 받을 그 사람이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은혜란 우리 존재 안으로 역사에 들어오신 하나님입니다. 비록 우리는 너무나 가련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탄의 송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사탄아, 나는 나의 택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 뿐 아니라 내 자신이 그들 안으로 들어가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존재 안으로 들어오실 때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일 뿐 아니라 그분의 은혜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아래 있고 그분의 은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가 신성한 긍휼 아래 있고 내 안에 신성한 은혜가 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선택하심 때문입니다. 당신의 체험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가 가장 가련하고 비참한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우리가 회개했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신성한 것, 즉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아래 있을 뿐 아니라 그분의 은혜, 그 영이신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인격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야곱의 생애의 기록에서 우리는 긍휼이라 불리울 수 있고 은혜라고 불리울 수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뒤따름. 영원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선택 뒤에 그분의 예정하심이 따릅니다. 예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헬라어 원어의 뜻은 미리 점찍음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우리를 점찍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보셨고 미리 아셨습니다. 우리는 영원 과거에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을 뿐 아니라 미리 점찍어져 있었고 그분의 표가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천사들조차도 우리가 미리 점찍어져 있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예정은 하나님이 미리 어떤 운명, 즉 그분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표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아들의 명분을 얻도록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뒤따름. 하나님의 선택 뒤에 그분의 부르심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영원 과거에 우리를 택하셨고 정한 때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나 예정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에서 모든 것을 체험해 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붙잡혔습니다. 나는 아주 야심 있는 젊은 학생이었던 어느 날 주님에게 붙잡혔다는 것을 강하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 낙세에서 벗어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나는 실패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고 있었을 때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낚아채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낙세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큰 낚시가 올 것입니다. 이 낚시는 전 우주를 꿰 만큼 큽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낚시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라스베가스의 도박장으로 도망간다면 당신은 그곳에 낚시가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하나님이 낚아챈 그들의 아이들에게 화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어리석으냐? 왜 너는 매일 밤 집회에 가야 되느냐? 내 장래가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우리는 신성한 낚시에 잡혔기 때문에 집회에 갑니다. 누가 이 낚시에 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신성한 낚시가 당신을 방문하기 위해 올 때 당신은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이요 그분의 은혜로운 방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선택되었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아브라함에 대한 여러 메시지들을 계속 들었고 아브라함에 대한 여러 책을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이 메시지들과 책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것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말했으나 어느 것도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이 목적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생명 안에서의 성숙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의 시작을 보지 못하며 그의 체험 안에서 합당한 생명의 충분한 끝도 보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에서 살고 있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빛을 비추셨고 그는 붙잡혔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고 그는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참 시작은 갈대아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작은 아브라함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서 발견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이 재혼으로 끝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주 늙어서 재혼했고 여섯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생명 안에서의 성숙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왕자로 변화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의 시작과 끝을 보려면 우리는 야곱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야곱의 체험은 영원 과거에 시작되었고 영원 미래에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이 부르신 자들을 왕들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에게서 이 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서 이것을 볼 수 없습니다. 이삭은 사슴 고기를 먹는 것만 알았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삭에게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는 나의 삶의 목적은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삭은 다른 어떤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고 평안을 가지고 오늘 기뻐하기 위해 구원받았다. 그리고 미래의 하늘로 가기 위해 구원받았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부르심의 목적이 아들을 얻는 것임을 분명히 계시합니다. 우리는 아들이 되기 위해 예정되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아들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의 아들들, 왕이 되도록 정해진 왕가의 아들들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가련한 죄인들을 왕의 아들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의 과정을 다 겪은 후에 우리는 왕들이 되어 통치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의 형상 안에서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의 통치권으로 그분을 대표하게 하는 것이었음을 계시합니다. 신약도 우리가 제사장들과 왕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제사장들로서 우리는 그분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왕들로서 우리는 그분을 대표하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 동안 우리는 그분의 제사장들로서 그분을 표현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왕들로서 땅을 지배하기 위해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그분의 통치권을 사용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가지고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 매일 변화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본다면 우리는 내 자신을 볼수록 나는 더 하나님의 아들 같지 않고 더 왕의 아들 같지 않다. 나는 얼마나 불쌍한가. 나는 수년 전에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너무나 형편없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형편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실망하거나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과정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창세기 50장에서 25장 반이 요셉을 포함한 야곱의 기록입니다. 이 장들에서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의 다루심과 훈련하에 있었음을 봅니다. 야곱의 친척이나 야곱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 삼촌, 아내들, 아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야곱이 솥에서 나왔을 때 그는 하나님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체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평안과 기쁨과 행복한 삶을 갖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렇다고 말한다면 야곱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전 생애 동안 나는 평안을 가지지 못했다. 심지어 내 어머니의 태속에 있을 때에도 나는 평안을 가지지 못했다. 하나님은 나를 첫째에 두시지 않았다. 나는 그것 때문에 싸웠다. 그리고 나는 싸움에 졌으므로 평안이 없었다. 나는 내 형을 속였고 그는 나를 죽이려 했다. 그러자 나의 어머니는 나를 삼촌 라반에게 피신하도록 도왔다. 라반을 속이는 데 있어서 나보다 더 능숙하였다. 평안에 대해서 나에게 말하지 말라. 나는 많은 평안이나 즐거움을 가지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많은 다룸을 받았다.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에게 평안이나 기쁨이나 행복한 삶을 주고 그를 하늘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불쌍한 탈취자를 그분을 표현하는 그분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을 대표하는 그분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왕자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창세기의 끝에 올 때 우리는 이스라엘이 바로 이러한 사람의 전형임을 봅니다. 바로를 만났을 때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그의 손을 뻗어 그를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그분을 온전히 표현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요셉을 통해서 땅 위에서 하나님을 대표하여 모든 땅을 통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그분의 선택의 목적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길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르심 받고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루심 아래 있습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의 새끼 손가락이 있을 뿐 아니라 그분의 엄지 손가락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다루심이며 변화시키심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왕자인 이스라엘로 만들 것입니다.